여러분, 축구장 한 개 반 크기의 거대한 배가 전 지구적인 대재앙 속에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싣고 거친 물결 위를 항해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장엄한 장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배에는 돛도 없고 조타륜도 없고 심지어 방향타조차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고 목적지로 갈까요?
정답은 방향을 아예 안 잡는다 혹은 못 잡는다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잡지 않는다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리가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동물들이 짝지어 타는 귀여운 동화 속 방주 이야기는 사실 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도발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할 자료는 케네스 매튜스 박사님의 창세기 강의록, 그 중에서도 노아와 홍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 정말 훌륭한 강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이 익숙한 텍스트를 고대 지정학과 피 튀기는 신화들이 얽힌 거대한 사상전의 맥락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독해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방향타가 없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설계상의 누락이 아닙니다. 이 텍스트가 당대 세계에 투하한 엄청난 신학적 폭탄의 핵심이거든요.
폭탄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여러분이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의 끝에 다다랐을 때 성경의 홍수 이야기가 단순한 자연재해의 기록이나 도덕적인 우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교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의 기득권과 철학, 그리고 인간을 억압하던 통치 이데올로기를 향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문학적 걸작입니다.
와... 고대의 기득권을 향한 도전장이라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무지개 이야기와는 완전히 거리가 머네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가 단순히 줄거리만 바꾼 게 아니라 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뼈대 자체를 아주 치밀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반란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텍스트의 실제 건축적 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설계도를 먼저 짚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엔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죠.
아, 그 유명한 말씀이군요.
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반역과 가인의 살인 사건을 거치면서 인간의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특히 창세기 6장에 이르면 아주 결정적인 경계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결정적인 경계요? 어떤 경계인가요?
셋의 의로운 후손들과 가인의 악한 후손들이 서로 섞여서 혼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야말로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죠.
타락이 완전히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타락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서 창세기 저자는 홍수 이야기를 아주 독특한 대칭 구조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대칭 구조라면 약간 거울처럼 양쪽이 마주보는 형태인가요?
네, 산기슭에서 출발해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똑같은 길로 내려오는 완벽한 대칭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신 그 창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홍수가 시작되면서 물이 온 세상을 덮칩니다. 이건 단순한 물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질서를 거두시고 세상을 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되돌리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걸 창조의 해체라고 부르는군요.
네, uncreation, 즉 창조의 해체 과정입니다. 물이 산 꼭대기, 그러니까 이야기의 정점을 덮치고 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물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물이 물러가고 방주가 아라라산에 닿으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재창조의 단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창조, 창조의 해체, 그리고 재창조.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호흡처럼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군요.
아주 정교한 설계죠.
그런데 이 재창조의 씨앗을 품고 있는 도구, 즉 방주의 디테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매튜스 박사님의 자료를 보면 이 배의 길이가 무려 150야드, 그러니까 축구장 1.5개 크기고요.
너비도 25야드나 되죠.
네, 3층 구조로 된 거대한 직사각형 바지선 형태입니다. 선장도 없고 돛도 없고 방향타도 없는 이 거대한 나무 상자를 매튜스 박사님은 자유, 안전, 해방의 감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1년 넘게 그 안에 갇혀 있었으니 분명 감옥이긴 하지만 밖에서 휘몰아치는 창조의 해체, 그 완벽한 혼돈으로부터는 철저히 분리된 안전한 해방구였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건 마치 추진기도 없고 방향타도 전부 잃어버린 채로 오직 휴스턴 우주센터의 관제탑에만 모든 생존을 맡긴 궤도 이탈 우주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조타실도 없고 항로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건 이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단 1%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그 철저한 무력함이 바로 이 텍스트가 전하려는 신학적 화물이라는 겁니다.
아, 방향타가 없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군요.
네, 방주에 방향타가 없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과 통제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항로를 개척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시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증명하는 장치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타락으로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이면에는 인류라는 이 가족을 기필코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이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죠.
노아와 동물들이 배에 들어간 후 하나님이 직접 그 문을 닫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안에서 장욱새를 채운 게 아니에요.
밖에서 휴스턴 관제탑이 직접 해치를 닫고 밀봉해버린 겁니다.
철저한 통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면이네요. 아, 근데 잠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방향타를 줄 수 없고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 철저한 주권의 메시지, 당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주 도발적으로 들렸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무시무시한 고대 제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잖아요. 그들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보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지도를 한번 펼쳐보면 그 긴장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동쪽으로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같은 제국들이 피비린나는 정복전쟁을 벌이던 곳이죠.
네, 맞아요. 반대로 남쪽으로는 나일강이라는 아주 안정적이고 압도적인 풍요를 자랑하는 이집트 제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엄청난 거인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가나안, 즉 이스라엘 영토는 이 두 거대 문명을 잇는 좁은 육상 교량,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한가운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였네요. 끊임없이 양쪽 강대국들의 군대가 짓밟고 지나가는 통로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의 족장들은 아주 독특한 이중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이중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요?
한 발은 유목민으로서 거친 사막에 두고 다른 한 발은 정착민으로서 도시국가의 문화에 걸치고 사는 삶이었죠.
아, 필요에 따라 유목도 하고 정착도 했다는 거군요?
네, 이것은 단순히 주거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주변 제국들이 쏟아내는 압도적인 문화와 사상, 그리고 신화라는 이름의 정치적 선전물들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화라고 하면 약간 그리스로마 신화나 마블 영화 같은 흥미로운 판타지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신화는 오락거리가 아니었죠.
절대 아니죠. 고대인들에게 신화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설명하는 일종의 과학인 동시에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통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통치 이데올로기요?
네. 신들이 자연현상과 사회제도를 어떻게 통제하고 유지하는지 규정하는 거시적인 틀이었죠. 예를 들어 이집트의 태양신 레의 신화를 보면요.
네. 그 신화가 어떻죠?
단순히 해가 뜨고 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 자체를 신성하게 만들고 그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곧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는 맹목적인 순종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종교가 곧 정치였군.
문화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보편적인 공통의 기억이었지만 각 제국은 이 기억을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교묘하게 비틀어 사용했습니다.
아, 공통의 기억을 가져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같은 강대국들은 이 우주의 기원이나 신과 인간의 관계를 대체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켰나요?
그 충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이집트의 창조신화를 보면 아툼이라는 창조신이 태초의 언덕에서 스스로 존재하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듯한데요.
그런데 그가 다른 신들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아십니까? 재채기를 하거나 침을 뱉거나 심지어 자위행위를 통해 자기 몸의 분비물로 다른 신들을 방출해냅니다.
네, 잠깐만요. 재채기랑 침 뱉기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창조신 푸타는 지적 원리와 마법의 주문을 사용해서 우주를 만들어내죠.
와, 우주가 신의 생물학적 분비물이나 마법적인 잔재주로 생겨났다는 건가요? 세상에.
우주와 신이 철저히 엉겨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 자체가 신성한 것이 되죠. 하지만 창세기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하죠?
창세기의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체액이나 마법이 아니라 오직 권위 있고 질서 있는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만요?
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창조주에게 의존된 피조물일 뿐임을 선언한 겁니다.
이집트도 충격적이지만 정복 전쟁에 미쳐있던 메소포타미아 쪽은 훨씬 더 잔혹했을 것 같은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시는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우주적 내전의 기록입니다.
우주적 내전이요?
담수의 신 압수와 염수의 여신 티아마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바빌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이 티아마트를 물리칩니다. 마르둑은 티아마트의 시체를 조개처럼 반으로 잔인하게 찢어서 한쪽은 하늘을, 한쪽은 땅을 만듭니다.
시체를 찢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와, 진짜 끔찍하네요.
가장 끔찍한 건 인간의 창조 과정입니다. 반역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한 신, 킹구의 피를 진흙과 섞어서 인간을 빚어내죠.
잠깐만요. 반역자 신의 피와 진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근원이 그 신들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피투성이 잔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저 피지배자, 노예로 세팅된 거네요.
정확히 그게 바빌론 왕들이 원했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우연하고 폭력적인 권력 투쟁의 결과물이며 인간은 신들을 대신해 노동하고 재물을 바치기 위해 만들어진 노예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지독한 이데올로기네요.
이 철저한 계급 이데올로기는 홍수 신화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고대 근동의 대홍수 이야기인 길가메신 서사시나 아트라 하시스를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노화격인 우트나 피스팀이 등장하죠.
네.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인물이죠.
그런데 이 신화에서 신들이 전 지구적인 홍수를 일으켜 인류를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인간들이 반역을 꾀했거나 엄청나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쓸어버렸을 텐데요.
아닙니다. 인간들이 지상에서 너무 많이 번성한 나머지 시끄럽게 떠들어대서 신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낮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층간소음이요?
수면 방해를 받은 신들이 짜증을 주체하지 못하고 홧김에 인류를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아니 지상소음 때문에 홧김에 인류를 몰살시켰다고요?
네, 기록이 그렇습니다.
신들이 잠잠 푹 자겠다고 온 세상을 물로 덮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도대체 고대 왕들은 왜 백성들이 신을 이렇게 쪼잔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믿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통치의 기술이었던 거죠.
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들이 언제 짜증이 나서 재앙을 내릴지 모르는 통제 불능의 존재여야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왕에게 재물을 바치고 절대적으로 복종할 테니까요. 이거 완전 공포 정치를 위한 완벽한 가스라이팅이네요.
네, 그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네요. 고대 신화의 신들은 철저히 자신의 결핍, 필요, 그리고 순간적인 짜증에 의해 움직입니다. 인간은 그저 귀찮은 파리떼 아니면 쓸모있는 노동력일 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창세기가 그리는 홍수의 원인을 보십시오. 창세기의 하나님은 소음 때문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가득 찬 끔찍한 도덕적 타락과 폭력을 보시고 깊이 슬퍼하며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슬퍼하셨다는 게 참 다르게 다가오네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처럼 창세기의 하나님은 결핍이나 짜증이 아니라 철저히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동기로 창조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착취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해서 창조했고 그래서 타락에 더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창세기 6장 18절에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언약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이요?
고대 근동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한 거래였습니다. 내가 재물을 바쳐 배를 불려줄 테니 너는 비를 내려라 하는 식이죠. 하지만 창세기의 언약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다.
인간이 신의 수면을 보장해주거나 뇌물을 줘서 얻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노아와 인류를 보존하시겠다고 맺으시는 약속이죠.
와, 은혜로 맺는 약속이군요.
재미있는 대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는 영생을 주는 식물을 고생 끝에 찾지만 결국 뱀에게 허무하게 도둑맞고 맙니다.
아, 뱀한테 뺏기나요?
네, 신은 무능하거나 무관심하죠. 하지만 창세기는 뱀이라는 타락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주도권을 쥐고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 충격이 상상이 됩니다. 피 묻은 진흙 덩어리인 줄 알았던 자신들이 사실은 신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이며 신이 우리를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언약을 맺으신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겠죠.
그렇다면 저자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단순히 줄거리로만 전달한 게 아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텍스트의 건축적 구조 자체가 이 메시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 압도적인 신학적 차이는 단지 줄거리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문학적 뼈대에 아주 정교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의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대칭 구조를 언급했었죠?
네,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것 같은 구조라고 하셨죠?
홍수 텍스트를 자세히 뜯어보면 7일, 40주야, 150일이라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완벽한 짝을 이루며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숫자들이 짝을 이룬다고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여러 개의 잡다한 전승들을 가위질해서 억지로 기어붙인 흔적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튜스 박사님의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억지로 기어붙인 게 아니라면 약간 일종의 의도적인 암호 같은 건가요?
암호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설계된 건축물의 쐐기돌이나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똑같은 글귀를 뜻하는 팰린드롬 같은 정교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아, 처음 제시된 음악적 테마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클래식 교향곡 같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숫자를 통해 거울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이 구조적 치밀함은 밖에서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통제불능의 혼돈이 휘몰아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겉보기의 혼돈조차 하나님의 완벽하고 수학적인 주권적 통제 아래 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해내는 압도적인 증거입니다.
와, 텍스트의 구조 자체가 안심해라, 모든 것은 통제 아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거군요. 이 치밀한 설계 속에 언어적인 유의도 숨겨져 있다고 하셨죠?
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기막힌 언어 유의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노아의 이름은 히브리어 어군 누아흐와 발음이 일치하는데요.
누아흐가 무슨 뜻인가요?
그 뜻은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4절에서 물이 빠지고 방주가 마침내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할 때 쓰인 단어 역시 누아흐입니다.
노아와 누아흐, 이름과 동사가 같은 어군이군요.
즉, 노아라는 인물과 이 사건 전체가 폭력과 타락으로 얼룩진 혼돈의 세상 속에서 인류에게 진정한 안식, 누아흐를 가져다주는 구원의 과정임을 이름 자체에 새겨넣은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거대한 선적물 속에서 인간은 그저 신들의 낮잠을 방해하는 소음공의 원인이죠. 반역자의 피로 뭉쳐진 비참한 노예에 불과했잖아요.
네, 아주 비참한 존재였죠.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토록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문학적 건축물을 세워서 인류에게 새로운 창조의 희망과 안식을 선포한 거군요. 이건 정말 텍스트로 일으킨 혁명입니다.
맞습니다. 고대의 독자들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비로소 자신들이 속한 우주가 변덕스러운 신들의 권력 다툼이나 우연한 폭력의 산물이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신 창조주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으며 자신들이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당하는 노예가 아니라 인격적인 언약을 맺은 사랑받는 존재임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돛도 방향타도 없이 떠있던 1.5개 축구장 크기의 우주선 같은 방주에서 출발했습니다. 신의 칭과 재채기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집트의 신화부터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며 세상을 쓸어버린 메소포타미아의 살벌한 신들 이야기까지 고대인들이 들이마시며 살아야 했던 거대한 지정학적 선전물들을 훑어보았죠.
네, 아주 방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겼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사실은 인간의 가치를 벌레처럼 여기던 고대의 폭력적인 제국주의 한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성과 절대자의 신실한 사랑을 선포한 가장 급진적인 레지스탄스의 문서였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동의합니다. 성경을 읽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죠.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며 일상 속에서 조용히 곱씹어 볼 수 있는 아주 경이로운 연결고리 하나를 마지막으로 던져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연결고리인가요?
우리가 방주에 대해 논하면서 이 배에는 돛도 방향타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거대한 방주를 지칭하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놀랍게도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두 번의 사건에만 쓰였습니다.
아하, 그 두 번째 사건이 생각나네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살펴본 전 지구적 혼돈을 가로지르는 노아의 거대한 방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세월이 한참 흘러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잔혹한 영아 학살 명령을 피해 한 어머니가 갓난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 역청을 발라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띄어보낸 아주 작고 연약한 갈대 상자. 성경은 그 작은 상자를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 테바라고 부릅니다.
정말 소름 돋는 연결이죠.
거대한 나무배와 한 뼘짜리 연약한 갈대 상자. 모양도 크기도 목적지도 전혀 다르지만 둘 다 스스로 궤도를 수정할 방향타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죽음의 물결이라는 혼돈 위에 던져졌지만 철저하게 창조주의 통제 아래 닿아야 할 곳에 정확히 가다아 인류의 구원과 희망을 실어나른 구원의 구조물들이었죠.
깊이 묵상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실은 테바는 지금 어떤 물결 위를 흔들리며 떠가고 있습니까? 혹시 잊지도 않은 방향타를 억지로 쥐려다 불안과 통제불능의 감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방향타가 없다는 사실이 끝없는 절망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일지도 모른다는 이 역설이 여러분의 삶과 세계관에 어떤 새로운 안식, 즉 누아흐를 줄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지식의 심연을 함께 항해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기분 좋게 뒤흔들어줄 깊고 놀라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